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행하여 왜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하솔의 왕 야빈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고대 당시 전쟁의 승리는 곧그 나라 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칠병거 900대를 친히 준비할 수 있는 신, 말만 들어도 엄청난 신이었을 텐데, 철병거 900대를 줄수 있는 신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닐까요? 엄청난 돈과 힘과 명예와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신, 그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신,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철병과 900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과 명예와 돈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한 번쯤 믿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들을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 그 가나안과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지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드보라가 다볼에게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그 시스라와 그 야빈의 군대를 다 무찌르기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게 보일 텐데요. 이스라엘의 위쪽 별이 쳐져 있는 부분을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다볼산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기 언덕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이 평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평야 지대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곳에 철병거 900대가 엄청난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 한 장 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다볼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지를 바라볼 때 이 밑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다볼산에 위치한 것은 전쟁 때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밑을 바라보니 도무지 덤빌 수 없는 그 철병거들이 그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모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 서로 막 다투기도 했을 거고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앞에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바락이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넘겨주실 날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사실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 적군들이 바락의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신 날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말합니다.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바락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우리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까 전에 그 평야의 모습을 자세히 보셨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그곳이 무슨 여기가 강인데요. 사실 이 강 기손 강인데 여러분 이게 기손 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좁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얕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곳에 폭우가 몰아치면 이곳은 와디라는 지역인데요.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거의 건조한 땅으로 남아있거나 이런 작은 하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몰아치면 이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물이 넘쳐서 도무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의 돌이 없을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다 흙이다 보니 폭우가 내리면 진흙탕이 돼요. 그러면 그 철병 900대가 이곳에 있었다고 했는데 한 장 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병과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병과 900대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렀을 것입니다. 비가 와서 철병과가 움직일 수 없으니 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 장군 시스라마저 도망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폭우를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좀 뜬금없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장막을 쳤다. 이 말씀이 너무 뜬금없어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뜬금없이 나온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이 했다고는 전혀 고백할 수 없게 만들도록 이렇게 뜬금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데요. 시스라가 그 현장을 도망하여 막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근데 이 야엘은 여인이었는데 이 야엘의 남편이 되는 헤벨은 그 야빈과 시스라의 왕이 되었던 야빈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장막은 사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여인의 장막은 그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고귀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밖으로 야엘이 나와서 그 장막에서 나와서 시스라를 불렀을 때 이 시스라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달라고 숨어버리죠. 그리고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야엘이 우유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죠. 사실 도망하다가 죽을 위기에 빠지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 싶었지만 어쩌면 그 여인의 장막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고 평화조약을 맺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여인에게 부탁하죠. 누가 오거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뒤를 쫓아오는 바락에게 야엘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시스라를 어떻게 했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망치로 쳐내려서 그 말뚝이 땅에 박혔다 말합니다. 어쩌면 그 유목민들, 헤벨 유목민들 그리고 여인의 장막, 평소에도 장막을 많이 쳤을 거예요. 그 장막을 박는, 그 장막줄을 막는 그 말뚝을 힘을 다해 내리쳤고 결국에는 그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죠. 궁금했어요. 왜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였을까?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야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다른 이유를 전혀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야엘이 무슨 원한이 있었다든지 뭐 폭우가 이미 내릴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적어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이유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 사사기 저자는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어쩌면 이 바락도 폭우가 내리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 다볼산과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이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을 할 때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함께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말씀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한데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늘 사진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방송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이스라엘 땅 다볼산 그리고 갈멜산 이곳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갈멜산에도 엘리야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땅 가운데 밝혔던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강한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율법을 따를 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락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보내진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경을 읽으며 사사기를 읽으며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냐면 스가랴 9장 말씀에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무찔러서 피를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무찔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스가랴 9장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 왕을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이분이 우리를 그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제 드디어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그 사사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그들과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십니다. 허망했을 것입니다. 뭐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압제? 철병과 900대의 무서움?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매일매일 고통과 매일매일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악에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철병호 900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을 끝내놓고 어떻게 하죠? 5장 말씀을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철병과 900대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버티는 것 맞습니다. 인내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철병과 900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도록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실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고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좌절할 일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좌절할 일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 우린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그 기쁨을 주신 그 감사함을 주신 그 찬양을 한 바락처럼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의 바락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물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죄악을 이기셨기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금 기뻐합니다. 내가 다시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